최성인의 시사 플러스. 가수 정준영 몰카 사태를 계기로 불법 촬영이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피해 영상이 담겼지만 그들에게는 일명 황금폰으로 불렸던 휴대전화. 스마트폰 대중화로 인한 불법 촬영 범죄의 현 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입니다. 오늘 시사플러스의 주제, 몰래카메라 공유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들이 간다고 아프리카가 달라지나요? 우리는 슈바이처 박사 같은 아프리카의 신화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한 의사들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의사를 만나는 것 자체가 희망입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러 내년에도 다시 갑니다. 우리의 다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굿뉴스 의료봉사회.
10대 초중반부터 맹훈련을 거쳐 탄생하는 K-POP 스타들. 세계 곳곳에서 한류 붐을 일으키고 있지만 최근 버닝썬 사건이 불거지면서 화려한 성과 뒤편의 짙은 그림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약과 성범죄 의혹, 경찰 고위 관부와의 유착 등으로 연예계는 휘청거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연예인 성범죄 몰카와 그의 유통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투모로우 이보배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연예계가 시끄럽습니다.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수록 가수 정준영 씨의 일명 몰카 단톡방 사건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지상파 예능에 고정 출연하던 아이돌 가수 정준영 씨가 불법 영상 촬영이나 유통 혐의를 받고 21일 구속됐습니다. 네. 정준영은 상대 여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을 했고요. 네. 이것을 빅뱅의 전 멤버 승리와 FT 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 등 지인 8명이 단체로 참여한 카톡방에서 공유한 혐의입니다. 뭐 본인도 인정을 한 상태고요.
네.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이 지금 경찰이 확인한 사람만 해도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죠. 네.
정 씨는 그 실제로 카톡방이 수십 개가 만들어져 있었고 이 카톡방에서 수십여 개의 불법 촬영 영상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뭐 1대1 대화방으로도 공유를 하고 있었고
네.
단체방에서도 그렇게 올리고 있었는데요.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사람이죠.
네.
빅뱅 전 멤버 승리 씨가 있는 채팅방 외에도 다른 가수가 포함된 채팅방에도 마찬가지로 영상과 사진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몰래카메라, 즉 몰카는 엄연한 불법인데요. 이에 대한 죄책감이 거의 없이 그동안 습관적으로 이런 몰카를 올려왔던 거죠. 그 경로가 말씀하신 대로 단체 채팅방이었는데요. 그 채팅방에 함께 있던 연예인들도 이제 촬영 영상을 공유한 것이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정준영이 몰카 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단톡방은 일명 승리팸, 뭐 준영팸 이런 건데요.
네.
주로 함께 어울리는 사람 몇몇을 모은 채팅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팸이라고 하는 곳에는 가수 승리와 친분이 있는 8명이 참여하는 어떤 단톡방인데
네.
뭐 일상뿐만 아니라 몰카 영상과 사진 그리고 승리가 성매매를 알선하는 듯한 대화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준영팸이라는 단톡방에서도 이 불법 영상과 사진을 공유하고 또 따로 개인 채팅방을 만들어서 이 영상을 전달하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채팅방의 대화 일부가 계속 새롭게 공개되고 있는데요. 그 대화 속에서 여성은 마치 하나의 상품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 팬들에 의해서 그동안 인기와 부를 누려왔던 이제 그들임을 생각할 때 정말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들이 나눈 대화를 보면요. 불법 영상에 대한 범죄의 인식은커녕 익숙하듯이 영상 속 여성을 평가하거나 성적 도구로 여기는 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그런 대화 내용들이 막 공개가 되면서 시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들이 오늘날 유명인에 된 것이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들 그리고 여성의 팬들로부터 주목을 받았었고 오랜 시간 동안 그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기 때문인데 네. 오히려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그렇죠.
또 그걸 통해서 남성성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에 많은 팬들이 실망을 넘어서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단순히 이 해당 연예인들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이제 불법 촬영의 피해자 가 누구인지, 즉 뭐 영상 속에 여자 연예인이 누구인지, 뭐 여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추론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이 또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이 어처구니 없는데요. 이 와중에 정준영 피해자가 누구냐.
그러니까요.
이걸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고 찾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네네. 기존의 성폭력과 달리 이 몰카 범죄는 인터넷으로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기 때문에 일단 유포가 된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렇군요.
그만큼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겁니다.
네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한번 유포된 영상이 언제 어디서 또 나타날지 모른다는 그런 공포감이 있죠.
그렇죠.
이런 가운데 이런 잘못된 의식을 가진 대중들이 어떤 잘못된 관심을 쏟아내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네. 심지어 뭐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 정준영 불법 촬영 영상을 검색해보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네,
이런
네.
영상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 그런 화면을 캡처해서 지금
그러니까요.
이렇게 떠돌고 있죠.
네.
익명으로 다수가 좀 참여하는 오픈 채팅방이라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나 뭐 인터넷상에서 SNS상으로 실제 동영상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피해자 리스트라며 일명 찌라시가 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 언론사에서는 피해 여성의 신상 정보를 확인도 하지 않고 단독이라면서 보도까지 했고요. 근데 실제 이 피해자로 지목이 되면서 실명까지 거론된 여자 연예인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나마 이런 좀 다른 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온라인상에서 우리는 피해자가 궁금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로 캠페인을
네.
벌였습니다. 이런 현상이 그래도 우리 사회의 인식이 어느 정도 바뀌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줍니다.
네, 이번 사건으로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 몰카 범죄가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뭐 일명 제2의 정준영이 우리 사회에 널려있다라고 하는데 이 불법 촬영의 실태 어느 정도입니까?
예,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죠, 사실. 이 몰카 범죄는 통신 기술 발달하고 온라인이 발달되면서
네.
이 여성에 대한 성폭력 수단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인 건데요.
그렇죠.
장소나 때를 가리지 않고 여성들을 몰래 촬영해서 사진과 영상을 올리고 또 성매매 정보를 공유하거나 직접 알선하기도 하는 또 성폭행을 모의하는 글까지 올라왔던 소라넷이라고 사이트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 소라넷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동안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폐쇄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에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됐는데요.
네.
이 몰카 범죄와 기존 성폭력의 동일한 점은 결국에는 여성의 몸을 대상화한 범죄라는 겁니다.
그렇죠.
당사자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메라 등으로 상대방을 촬영을 하거나 그 촬영물을 배포하고 또 판매하거나 뭐 제공하거나 전시하는 그런 행위들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통계로 보면 2005년에는 전체 성범죄 중에 몰카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3%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는 24%까지 증가를 했고요.
뭐 현재 2019년에는 더더욱 증가된
그렇죠.
상태겠군요.
네.
네, 촬영에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유포가 되고 또 공유가 되고 있단 말이죠.
예,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고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네.
대부분 이 불법 촬영물은 메신저 단체 채팅방, 뭐 익명의 오픈 채팅방, 각종 SNS를 통해서 공유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누군가 올린 불법 영상을 공유를 하면서 이게 계속 2차 확산이 되는 거죠.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이게 조직적으로 촬영을 하고 또 중계를 하고 이걸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이런 경우가 잡혔는데요. 지난 20일이죠. 조직적으로 움직인 일당이 경찰에 의해서 적발이 됐는데 경찰청 사이버 수사과가 숙박업소 객실 안에 몰카를 설치해서 생중계한 혐의로 남성 4명을 체포했습니다.
네네.
이 사람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숙박업소 30곳을 몰래카메라를 설치를 했는데 그게 800개나 됩니다. 몰카가. 근데 이거를 유료 사이트에 중계를 했고요. 네. 영상을. 네. 3개월 동안 약 7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지금 단톡방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 불법 영상에 대한 제재는 그럼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살펴보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군가로부터 이 영상물을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받아가지고 친구한테 공유를 하는데 이걸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분명히 네. 사이버 성폭력의 공범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초상권이 있죠.
그렇죠.
만일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촬영을 하면 초상권 침해가 되고요.
네.
근데 초상권 침해는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책임이 따르는 거고요. 또 형사법으로 보면 이 성폭력 범죄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이 법은 굉장히 엄격하게 이것을 금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카메라나 그 비슷한 장치를 이용해서 뭐 상대방의 성적 욕망 또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신체 뭐 이런 것들을 촬영하거나 그걸 뭐 판매, 임대, 제공, 전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이 이렇게 강하게 좀 있긴 한데요.
네.
사실 이 단순히 시청만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유포를 네. 부추긴 행위는 처벌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근데 이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이 돼도 어떤 경우는 제가 성립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성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양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때문인데요. 이런 논란 때문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올해 중으로 이 양형 기준을 만들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뭐 실제로 처벌이 된 경우는 어떻습니까?
처벌이 굉장히 가벼웠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에 가까웠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불법 촬영 및 유포 범죄가 2011년에는 1523건 정도였습니다.
네.
근데 이게 2017년도에 보면 6470건으로 4배가 늘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성범죄와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한 건데요. 구속 수사를 받는 비율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2017년에 성폭력 처벌법 14조 위반, 그러니까 이게 불법 촬영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
이걸 위반해서 수사를 받은 사람이 모두 5,437명입니다.
네.
근데 이 중에 구속 수사를 받은 게 2.2%에 그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불구속 수사 상태면 이 가해자들이 피해 촬영물에 대해서 증거를 은닉할 수도 있고 폐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네. 심지어는 2차 유포의 가능성도 높은 겁니다.
네, 이번 정준영 사건에 있어서도 남성들과 여성들의 반응이 확연히 차이가 났다고 하던데요. 이런 잘못된 문화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많은 통계와 판결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몰카의 90% 이상이 가해자는 남성이고
그렇죠.
피해자는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인 피해자인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문제인식이 굉장히 심각하죠. 근데 반면에 대부분의 남성들은 쉽게 몰래 촬영할 수 있다, 누구나. 뭐 오히려 몰카를 처벌하는 것이 전 국민을 범죄자 대접하는 거라는 시선이 있는 거죠.
네.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이건 일상이야 라는 어떤 남성의 편향적인 시선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정준영이 재수가 없어서 걸린 거다라고 표현하는 남성들의 반응을
참.
보면 그렇죠.
네.
또 얼마 전 대학 교수도 일이 힘들면 그런 게 분출구가 될 수 있다는 실언을 해서 구설수에 올랐죠.
네, 정말 실언이군요.
예, 사실 우리 사회가 뭐 성희롱도 성폭력으로 인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렇죠.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로 치부했던 가정폭력, 뭐 스토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범죄로 인식하고 처벌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군요.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연예인들의 인성 교육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개개인의 윤리의식이나 성가치관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절실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입니까?
예. 정신건강의학계에서는 이 몰카 성범죄를 성도착증 중에 하나인 관음장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몰카 범죄를 줄이려면 도박처럼 이것을 중독 범죄로 인식을 하고 이 왜곡된 성 욕구를 교정할 수 있는 적절한 치료가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정부 차원에 나서서 좀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이 범죄라는 인식이 무엇보다 빨리 퍼져서 이런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데일리 투모로우 이보배 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준영 사태를 단순히 일부 연예인의 일탈이 아니라 남성 전반의 인식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2부로 찾아오겠습니다. 이문세의 봄바람입니다. 한국은 몰카 공화국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 등을 비롯해 공중화장실, 숙박업소와 사무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몰래카메라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이 몰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에도 사용되고 있는 몰카로 인해 수많은 개인들의 인격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오히려 더욱 괴로움에 빠지는 이 몰카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마인드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드림아트 교육원 강사이시며 현재 안양시 시민강사로 활동하고 계신 김지영 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연예인의 이런 화려한 모습 속에 우리가 모르는 다른 모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네, 차마 입에 올리기도 힘든 추악한 짓을 서슴없이 하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보다 이제 그런 행위에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끔찍하고 무섭게 느껴졌는데요. 범죄에 무뎌지고 있는 사회 현상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아, 네. 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의 사랑을 받던 연예인들이 범죄의 중심에 섰습니다. 저도 한때 빅뱅의 팬이었는데요. 이렇게 불법 영상을 촬영하고 또 그것을 여러 사람이 공유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그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범죄인데요.
네.
이들에게는 범죄가 아닌 놀이였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못 먹고 못 살던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가 놀랄 만큼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대를 겪었던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정말 어떤 희생도 감내하면서 자식을 성공하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희생적인 뒷받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면 최고, 돈이면 다 된다. 그런 사상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서 우리의 의식도 같이 성장을 했어야 하는데 말이죠. 선생님은 선생님의 정신이 있어야 하겠죠. 또 가장은 가장의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학생은 학생의 정신, 기업가는 기업가의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노블레스 오블리주처럼 부와 권력,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저는 모든 문제의 시발점을 가정에서 찾습니다. 학교나 학원에서 우리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자라죠.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이 지식과 능력은 갖출 수 있지만 도덕적인 관념이나 삶의 가치관 같은 인성교육은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인생 철학을 갖고 있는지는 무관심한 채 부와 명예를 쫓아서 살도록 방치한 부모 세대도 이런 현상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평생을 벌어도 벌기 힘든 돈이나 인기를 이제 연예인들은 쉽게 젊은 나이에 얻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극히 자기중심적이고 또 개인주의적인 그래서 자신의 행위가 반사회적인 범죄의 행위가 되는 그런 것에 대한 도덕적인 관념조차도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냥 인기에 편승하다 보니 죄의 기준마저도 무너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상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참 젊은 나이에 너무나 쉽게 이 부와 명예를 얻은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보면 득보다는 실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몰카, 즉 상대의 동의 없이 몰래 영상을 찍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이 잘못된 행위인 줄 알지만 이들은 상습적으로 이런 잘못을 저질러 왔습니다. 성적인 불법 영상을 유포하며 그들은 일종의 과시욕을 표출합니다. 이 남성성을 과시하고 싶은 비뚤어진 욕망은 어떻게 제어가 되기 힘들까요?
아, 네. 사람은 누구나 과시욕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과시하고 싶고,
네.
또 얼굴이 예쁜 여자라면 자신의 얼굴을 과시하고 싶겠죠.
그렇죠.
또 운동으로 멋진 근육을 만든 남성들은 어디에서나 우통을 잘 벗죠. 벗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네. 남성성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네.
그 랩으로 그 많은 돈을 번 어떤 연예인이 시가 몇억 원짜리 차를 번갈아 가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는가 하면
네.
그 5만 원권 지폐 다발을 집에 이렇게 진열해 놓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렇게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사람도 네, 보았습니다.
네.
아, 제가 이렇게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너 이럴 때는 거짓말 해도 돼. 너 이럴 때는 뭐 가끔 사기쳐도 돼. 이런 교육은 단 한 번도 시키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항상 착한 사람이 되라고 하고 또 선한 마음을 가지라고 키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어느 때 보면 거짓말도 하고
그렇죠.
또 막 잘못도 하고 이거는 어디에서 교육받지 않았는데도 그런 성품이 나오는 걸 보면 아 사람들은 날 때부터 이렇게 비뚤어진 그 성품을 갖고 태어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잘못된 성품이나 비뚤어진 욕망들이 기회가 되면 나타나는 거죠. 억누르고 있다가. 네. 그런데 그 우리가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다닐 때 내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잘 작동이 되어야 우리가 엔진을 마음껏 밟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만약에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라면 그 차는 아마 시속 30도 달리기 힘들죠. 힘들 거예요.
네.
이제 겁이 나니까.
네.
그렇게 내 마음 안에 이렇게 욕구가 춤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춤추고 있는 욕구를 제어할 수 있다면 내가 때에 맞게 제어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그런 제어를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네.
사고가 생기고 범죄가 생기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스스로 자신의 비뚤어진 욕망을 제어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네.
그 어렸을 때부터 가정이나 학교
이제
그런 곳에서 그 아이의 어떤 욕망을 막 키워주고 막 잘한다 이것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네.
아이 마음에 있는 그 제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인성 교육이
네.
더 심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연예인들을 향해서
네.
막 우리가 부러워하잖아요. 그리고
그쵸.
또 대중매체에서는 성공한 승리자를 보여주는 듯한 띄워주고 그러한 방송은 정말 지양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이렇게 숨겨진 삐뚤어진 네. 욕망이 존재하는데
네, 그렇죠.
이것을 사실 혼자 스스로 제어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정 교육이라든지 학교에서 네. 받는 이런 인성 교육들이 더욱 중요해지는
네.
이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제 자신만 보더라도
네.
내가 얼마나 그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그것을 일단 그 발견하기는 참 어려워요. 근데 일단 발견을 하면 네. 그때는 또 누군가의 조언도 구할 수 있고 또 상담도 요청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이런 사건이 터져야 사람들이 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뭐 몇몇 기사에서는 이제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이렇게 네.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딱 사건이 터졌을 때
네.
그런 걸 우리가 되돌아보고 네. 또 이제 반성하고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인성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네, 네.
무조건적으로 나쁜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동감합니다.
네, 네. 네. 이 몰래 찍은 영상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심리가
네.
뭔지 모르게 더 궁금해지고
네,
더
맞아요.
이제
그렇죠.
보고 싶고
네, 네.
이제 몰카라고 하면 더 빠르게 유포되는 네. 양상을 보입니다.
네, 네.
이제 이것은 인간의 마음 속에는 네. 일종의 관음증이라고 하죠.
네.
이제 몰래 훔쳐보는 이런 욕구가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의학계에서는
네.
이제 이런 것들을 관음 장애 네. 라고 하는 일종의 질병으로 분류를 네. 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일상 속에서 사소한 엿보기부터 이렇게 몰카 범죄까지 그 범위와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네.
이렇게 훔쳐보기의 밑바탕에는 어떤 심리와 욕구가 깔려 있는 것일까요?
아, 네. 그 요즘 그 몰카 범죄를 통해서
네.
인간 근본의 어떤 그런 비뚤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단면인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그 관음증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네.
11세기 중세 그 영국의 레오프릭 3세라는 아주 땅을 많이 소유한 영주가 있었어요.
네.
그 이 레오프릭 3세는 땅을 많이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너무 과중한 세금을 거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살기가 힘들어진 백성들이 그 레오프릭에게는 감히 나가지 못하고 레오프릭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네.
그 아내는 그 백성들의 사랑을 그래도 받고 있었는데 그 고디바라고 하는 그 아내에게 나가서 자신들의 그 세금을 감면해 줄 것을 이제 간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백성들의 어려움을 듣게 된 고디바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영주에게 나가서 그 세금을 이렇게 깎아줄 것을 간청을 하게 돼요. 그 말을 들은 그 레오프릭 3세는 당신이 그 옷을 벗은 채 말을 타고 성을 한 바퀴 돌면 내가 백성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고심하던 고디바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그 일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네.
네, 백성들은 그 고디바의 그 결심을 듣고 정말 경외하고 또 그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이 결정을 하게 돼요. 창문을 닫고 커튼을 가리고 우리 절대로 고디바의 모습을 보지 말자.
네네.
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디바는 그 일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 그 레오프릭은 백성들의 세금을 깎아주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 보고 싶은 그 욕구를 그
백성들이
억누를 수 없었던 사람 중에 딱 한 명. 네, 그 재단사였던 탐이라는 재단사가 이 고디바의 모습을 훔쳐보다가 백성들에게 이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끌려 나와서 백성들에게 맞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 톰은 이제 실명을 하게 됩니다. 네, 장님이 되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것이 유래가 되어서 피핑탐, 관음증이라는 이제 말의 유래가 되었는데요.
아, 그렇군요.
네, 이처럼 우리의 결심과 각오로 고칠 수 없는 것이 우리 그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것입니다.
네.
현대 정신의학에서도 관음증은 치료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이 훔쳐보기 심리, 남의 사생활이 어찌됐던 간에 내 즐거움을 그 추구하는, 내 쾌락을 추구하는 그 이런 것을 그냥 이렇게 숨겨두고 감추어두기보다는 차라리 오픈시켜서 내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있다.
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라는 것을 말을 할 수 있고 또 누군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다면 이런 욕구가 이렇게 심각한 범죄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종의 질병처럼 여겨야 되는 것이군요. 본인이 네. 그걸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의지를 갖고 또 네. 각오하고 결심해도 네. 그 인간의 그 기본에 내재된 이런 욕구들은 고쳐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관음증의 유래도 굉장히 재밌네요. 네. 네. 연예인처럼 대중들에게 이렇게 많이 알려진 이들이 범죄를 저질렀다 하면 이제 그에 대한 충격 및 영향이 청소년들에게는 꽤나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정준영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많이 보는 예능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더욱 친숙하고 익숙한 이미지인데 이제 이런 사람이 이런 내가 좋아했던 연예인이 이런 이제 일을 했다라고 하면 청소년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런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조언이나 이렇게 지도가 필요할까요? 어른들 네. 주변 어른들로서.
네, 네. 사실 제 주위에도 네. 그 승리의 팬이었다가
이번 사건으로
터져서. 인해서 굉장히 상심한
그러니까요.
한 그 학생을 본 적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되고 싶은 그 장래 희망 중에 연예인이 상위를 차지한다고
그렇죠.
하죠.
네네.
또 우리나라를 오디션 프로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네.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이제 일단 스타가 되고 나면 돈과 인기가 따르게 됩니다. 우상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아이돌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연예인 지망생이 몇 명이나 될까요? 혹시 알고 계세요?
한 만 명?
네.
정도?
네.
너무 많나?
네. 그 네. 몇 배라고 할까요?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어마어마하네요,
이제 정말. 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런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수까지 친다면 더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바 그 스타는 정말 몇 명에 불과한 겁니다. 100만 명 중에 몇 명이니까.
그렇죠.
정말 정말 그 모래.
하늘의 별따리죠.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그 화려함 뒤에 어둡고 그늘진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알려줘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근간에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물론 전체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연예인들의 삶이나
네.
그 연예인들의 어떤 가치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마음에는 그 마음의 세계가 흘러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네.
어린 나이에 돈을 벌고 또 인기를 얻다 보니 성공한 자신에 대해서 이제 과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또 그러다 보니 자신의 어떤 욕구가 일어날 때 또는 또 자신이 결정하고 판단해야 할 일에 있어서 제어 장치나 그런 사고하는 기능이 없이 그냥 이끌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범죄 행위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깊이 사고하거나 어떤 감각하지 못한 채로 대담하게 그런 범죄를 이제 저지르게 되는 거죠.
네.
우리 청소년들에게 돈과 명예 그리고 화려함을 쫓아서 사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른 생각 또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또 대중에게 받은 사랑과 부를 사회에 어떻게 환원해야 할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또 교육 그리고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에게 비로소 스타라고 칭할 수 있는 사회적인 관념이 형성된다면 이러한 사건들을 정말 그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우리 청소년들의 의식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 몰카에 대한 불법 촬영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양한 방면에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본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는 행동을 범죄로 인지하지 못하고 놀이로 생각하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런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사회와 학교에서 성인권 교육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사 플러스 마치겠습니다. Suddenly I See, KT 턴스토리 부릅니다. 지금까지 시사 플러스의 최성인이었습니다.